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는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인생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우울하고 쉽게 슬퍼하고 도전의 측면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세상, 그것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요. 인도 인구가 지금 13억 7천입니다. 인도 사회 최하층을 이루는 3억 명이 넘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인도에서는 국가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인도 전체가 힘들었지만, 우리도 힘들었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 3억 명의 불가촉 천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들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식량으로 한 끼 한 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뉴스에 난 것이지만 화장터에 버려진 썩어가는 바나나를 주워 먹는 그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는다 생각하면 아주 절망이 있죠.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다이고 그리고 죽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이고 여기서 생애를 마친다.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동일한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2년간 봉사하는 미국인이 같이 그 환경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들과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자신이 눈으로 보는 이 절망적인 공기의 냄새, 사람들의 가난에 찌든 무언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2년만 마치면, 이 봉사기간이 끝나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돌아가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육신으로 보는 그를 둘러싼 환경,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2년이 지나면 이 환경을 떠나서 약속된 어느 곳으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할 때 많은 고난과 도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이 학습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일,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이때까지 학습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있어요. 한 7, 8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싼 똥이나 M&M 조그만한 이 구슬이나 이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경험의 렌즈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양이 똥도 입으로 가져가요. 6, 7개월 때. 왜 그런가? 경험의 렌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집히는 것이 해로운지 이로운지 판단할 만한 그런 경험의 렌즈가 없어요. 5살이 되면 다릅니다. 5살쯤 되면은 그동안 4, 5년 살아오면서 경험이 축적되어서 고양이 똥은 먹는 거 아냐라는 경험의 렌즈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살이 되어도 고양이 똥을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굳어진 경험의 렌즈가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기는 한데 내가 가진 경험의 렌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게, 믿는 것이 어렵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도마, 토마스, 열두 사도 중에 하나이고 보통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명을 얻은 사람인데 영어권에서는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을 Doubting Thomas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끝냈는가? 교회 역사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마는 오순절 역사 이후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의 첸나이 근처에서 전도를 했고 그곳 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이 한마디를 반복하고 반복했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인도 첸나이에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의 무덤과 교회 정면에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적힌 팻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My Lord, My God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그 문맥을 잠시 한번 우리가 연구하는 마음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해 기록된 성경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가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도마가 이 말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장사 지내고 이제 3일째가 되었을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오세요. 그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몸을 입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것이 그 주님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을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방문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왜 믿으시지 않았을까요? 그의 경험의 렌즈에 이런 일은 불가능해. 자신이 보는 데서 체포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는 거 분명히 보았고요. 아르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팩트거든요. 장사되어 처된 분이 지금 분명히 냄새가 나고 있을 텐데 그 분이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 나의 동료들 믿는다고? 그것을 나에게 지금 믿으란 말인가? 당신은 그것을 보았겠지, 착각한 거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왜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도마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27절 보면 알 수가 있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육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방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오직 도마에게 눈길을 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를 사랑하여 다시 방문하신 주님께서 그를 아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도마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 고백을 소리 높여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 비로소 자신이 따랐던 나사렛 예수가 그냥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 아니면은 현명하게 대답하는 그런 랍비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경배해야 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 고백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인도 첸나이 기념교회 팻말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도마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분명히 이것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이후에 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희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경험의 렌즈를 초월하면 잘 안 믿기느냐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 기도원의 삶과 관련된 그 두 편의 설교와 비교하면서 도마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주님께서 도마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설득해 오셨을까? 자상하게 배려해 오셨을까?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 가서 지금 기독교의 그 학계의 유명한 발표에 의하면 그것이 정설처럼 어떻게 여겨지는데요. 한국에도 도마가 왔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데 특히 그 가야 쪽에요. 참 놀라웠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완성되었을 진데 그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성실하심이, 그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의 삶에 최선을 다해 일해 오셨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신뢰, 크레덴셜을 조금씩 조금씩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전부는 진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 한마디로 갈릴리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한 말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서기를 잘하는 베드로였겠죠.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렌즈가 조금 확대됩니다. 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는 송장 냄새가 나는 어떤 사람을 향해 나서롭니다. 일어나라 명령을 했을 때 배를 두르고 수족을 두른 가운데 이렇게 걸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마가 목도했습니다. 이건 뭐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5천, 여자, 남자, 어린 아이, 남녀노소를 다 하면 아마도 2만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2만 명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경험의 렌즈가 갑자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따르는 이 나사렛에서 오신 랍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다음 사건은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보통 70 내지 8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6개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물을 가득 채우고 이 물들이 포도주가 됩니다. 와이너리에서 예수님을 안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경험의 렌즈가 확연히 그 현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급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다니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둘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확신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의 렌즈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좀 슬픈 우울 감정을 일으키는 그리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3년 반 동안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듣고 그 가운데 동행했습니다. 과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경험의 렌즈에, 도마의 경험의 렌즈에 사람이 고난받는 거 있을 수 있다. 약속대로. 죽으셨다. 그런 경험의 렌즈가 있습니다. 네, 부활하셨다는,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께서 그 다락방에 오셨다는 그 제자들, 다른 동료 제자들의 말이 안 믿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애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렌즈는 있었지만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어떤 존재가 다시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런 경험의 렌즈는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경험의 렌즈 안에서 확인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 확인하니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도 경험해서 하나하나 따지면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은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럼요. 경험의 렌즈로 여러분 창조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십자가 보혈로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는가?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어불성실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경험적인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 믿는가? 믿어져요.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 갔다가 거기 살다가 온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죽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전에 없던 렌즈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렌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며 이미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경험의 렌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암에 걸렸어요. 주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싸움을 한 결과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모든 영역에 대하여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확신하지만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렌즈 대신 재정과 관련된 경험의 렌즈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유와 재정의 영역에서 믿음의 렌즈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는 재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 써주지 아니하셨으면 이 재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어라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민성에 심각한 서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하나님이 갑자기 축소가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변화와 관련해서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겨져서 절망 모드로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영역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과 같은 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의 렌즈 대신 뉴스에서 전달하고 뉴스에서 해석해주는 그 경험의 렌즈 안에서 바라보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구절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한동안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이지? 간단한 것 같은데 안 다가왔습니다. 몇 년 동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간단하고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연결돼서 잘 안 다가와요. 먼저 그 안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 2, 3절까지를 문맥 가운데 고려해 볼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과 접속하면 사람이 그 생명과 연결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불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전기제품 전자기기는 아무리 우수해도 전기 플러그에 전원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산 무선 이어폰을 끼고 운동 겸 이제 빨리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서서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블루투스 신호가 꺼지는 거예요. 잘못 샀나? 다시 켜면 또 꺼지는 거예요. 아들 말을 들을 걸. 다시 꺼지고 한 세 번 반복하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MP3에 연결된 것을 무슨 이어폰으로 블루투스로 듣잖아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MP3 플레이어의 배터리 잔량이 깜빡깜빡하면서 없어지고 있던 거죠. 사람의 영혼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전원 공급이 있어야 하는 전자제품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내면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 플러그에 분명히 반드시 접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접촉 플러그는요.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늘려 있는지 몰라요.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어요. 2009년 6월에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할 당시 어느 주일 교회에서 집으로 왔는데 너무 답답하고 제 마음을 억누르는 듯한 좌우의 우겨쌈을 당한 그런 느낌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슬픈 감정 같기도 하고 어떤 부당함을 느꼈을 때 그 내리누르는 어느 곳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어두운 감정이 있잖아요. 저녁 9시쯤 제가 차를 몰고 인근 지역으로 갔습니다. 인근 그 공원 근처에 건축 예정지로 확정된 공터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주택가가 아니니까 파킹을 해놓고 문을 다 닫은 채 차 안에서 찬양 CD를 크게 틀어놓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편 18편 6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안에서 울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30, 40분이 경과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억눌림이 확 그쳐지면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집으로 운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또 승리했구나.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눈으로 보이는 경험의 렌즈로 인식하고 우울 모드로 들어갔었다면 저는 아마 많은 영적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렌즈로 보기를 잘했고 주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던 것.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TV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가 존재합니다. TV를 켜서 그 채널을 내가 고정할 때 송출되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말소리가 들리고 영상이 보입니다. 신호가 송출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TV를 틀지 않으면 채널을 그 맞춰서 주파수를 잡지 아니하면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상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삶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분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능력에 의도적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의 렌즈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안하고 지금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형제와 함께 줌을 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시편 119편 105절을 언급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용하면서 그 형제를 격려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형제가 놀랍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줘요. 자신은 앱을 통해서 매일 말씀 한 구절을 배달받는데 그날 저와 줌한 그날 배달된 말씀이 verse of the day가 이 구절이었다면서 이 구절과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기록한 노트를 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무작위 랜덤으로 뽑고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같은 구절을 뽑을 확률이 얼마 될까요? 참고로 성경은 31,300구절 정도가 됩니다. 로또 확률과 비슷해요. 처음에 그 형제가 그날의 verse of the day 그것을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심상치 않은데 그 정도로 느꼈다면 두 번째 누군가가 동일한 말씀을 그날에 나누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렌즈가 보는 주님을 향하는 그 렌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가? 내 경험의 렌즈 대신에 믿음의 렌즈로 보는 것을 내 영혼에 학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막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린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서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6일 동안에는 꾸준하게 만나가 내리고 하루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6일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6일째는 두 배가 내려요. 그것을 40년 동안 꾸준하게 하늘이 집행했어요. 초자연 가운데서도 초자연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의 경험의 렌즈 대신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렌즈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걷게 될 것이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성경과 씨름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 있잖아요. 이것을 나의 현실, 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내 영혼에 학습시키면서 읽어나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지휘하셨다. 이 하나님을 나는 보유하고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며 나는 이미 믿음의 그런 말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의 렌즈로 제한되었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끝내면서 이렇게 부탁했죠. 하나님의 능력 확보 없이 다가오는 시간 맞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 상태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지 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도마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의 그룹마에서 시작하여 경험의 렌즈로 보던 것을 믿음의 렌즈로 보는 그것을 연습하고 연습하여 완성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조명해 주시옵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주님의 기록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함께 실험할 때 그들의 믿음 용적이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것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